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릇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19장에는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개가 나오고 다음에 생각할 본문 중에 6절에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 찬송은 그 18장에 계시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1절에 있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찬송이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말하자면 원한을 갚고 보복을 한 입장에서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을 신실히 지키시고 이루셨다 하는 뜻을 내포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이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세력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표현된 더 깊은 적극적인 내용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 계획의 전체가 어떻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내용들, 그리고 그 약속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사 최종적인 승리를 주심을 의미하여 구원과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은 구원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건 이따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은, 다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이루어짐의 인간의 상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런 격을 여기서 의미하지요.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소망으로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구원과 영원한 나라의 우리의 소망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 우리가 그리워보는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굉장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은 결국 우리의 지능지수에 붙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복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영광이라고 밖에는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북에서 일제하에서 서른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그 다음에 공산치하에서 핍박을 받으시며 교회를 홀로 지키고 계시다가 극적으로 이남으로 탈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가족을 놔두고 홀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개척교회를 13개 세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그부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4절까지 다 외우는 분이 있었답니다. 굉장하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은 좀 고집이 있으셨는지 뭐 경쟁심이 있으셨는지 요한계시록을 외우기로 작정을 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그 묵시록 강해 갖고 늘 하곤 하셨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외우실 뿐만 아니라 몇 장 몇 절 그러면 외우시고, 또는 우리가 중간에서 아무 절이든지 읽으면 몇 장 몇 절이라고 되실 정도로 외우십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는 에이 물이 왜 이렇게 차냐, 그리고 난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운 물을 펄펄 더 틀어놓고서 어이 시원하다 알고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시기까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2장이나 되는데 한참 걸려요. 저는 밖에서 물장난 실컷 하다가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끝나고 나오면 이제 다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풀빵 하나 얻어 먹는 재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할아버님이 오늘 읽은 이 구절을 읽으시면, 여길 외우시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보상을 받으시는 성도들의 찬송 속에 묻혀 있는 듯이 그 암송하시던 기억이 눈에 선해서,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옛날 얘기를 뜻하지 않게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남성 성가대원들도 기대보다 너무 찬송을 잘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은 바벨론 심판으로 인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이 찬송은 다 바벨론 심판을 놓고 하는 찬송이면서도 그 찬송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2절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찬송이 결국 뭘 말하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바벨론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를 찬송하죠. 뻔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늘 이 문제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지 못하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자이고 심판자이고 구원자인 것 같이 살죠. 결국 이 싸움입니다. 3절에 가면 그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두 번째 가로대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할렐루야는 이 그 내용을 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를 앞에 할렐루야로 찬송하여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걸 또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찬송을 해도 부족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송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고 또 해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묘하게 3절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가로대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해서 혹 얼핏 보면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듯이 찬송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 같은 이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이해가 아니라 오해죠.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연기는 바벨론 심판의 연기입니다. 이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34장 9절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이사야 34장 9절 에돔의 심판, 에돔의 멸망을 그 묘사하는 중에 바로 우리가 지금 계시록 19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연기가 올라가더라라는 묘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나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다. 여기 그 땅이, 그러니까 시내들은 역청이 되고 티끌은 유황이 되고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어 꺼지지 않고 불이 계속 붙어서 끊임없이 연기가 날 것이다. 이게 에돔의 멸망, 에돔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계속 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간, 그 연기가 끊임없이 난다는 것은 불이 계속 지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받는 심판이 영원한 것이라라는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오늘 보는 계시록 19장에서 보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라는 이 찬송과 뭐가 대조되고 있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바벨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바벨론은 영원토록 멸망받아 말하자면 그 연기가 불부터, 심판의 불이 부터 연기가 끊이지 않고 올라갈 것이라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 세 번째 할렐루야를 합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로 되어 있는 구약교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와 네 생물, 하늘의 모든 그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하자면 답송을 하고 있는 장면이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 파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는 이 내용을,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그 운명을 비참하게 가질 것이냐를 18장에서 그렇게 자세히 소개를 했다면 19장에 와서는 이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심판이요 약속의 성취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계시록 19장의 이 부분의 할렐루야 찬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네 번이나 등장시키고 있고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하죠.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송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무리가 힘을 다하여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무리가 힘을 다하여 진심과 열심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 우리의 전 인격과 전 무슨 이해와 뭐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감격해 하는 구원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백성이 된 자녀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필설로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밖에는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이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자주 그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건을 예로 듭니다. 물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헌신이요 순종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스러운 분이길래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그 독자 하나라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었을까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물소리 같은 힘을 다한 그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같은 데 가보시죠.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에서 실패했는데 저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중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노릇을 해서야 이방에게 말하자면 복음과 구원이 증거되어 우리 이방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죠.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의 물이 넘쳐야 이방에 그 물이 흘러넘칠 텐데 이스라엘이 깨져버렸는데 뭐 흘러넘칠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다가 줄 물을 이방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에 물을 부어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이 차고 넘쳐 이들이 제사장 나라니까 이방에 물이 넘치도록 그래서 모든 세계에 물이 넘치도록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자 그러니까 물 받기를 거절하자 물 호수를 물호수를 이방에다 돌렸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해야 이방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바람에 구원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원래 이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 넘치는 증거로 구원을 증거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하는 바람에 이 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호수를 이방에다 돌려버려서 구원을 얻은 격이 됐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는 바람에 이방은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없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은 이스라엘의 순종의 결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이 혜택을 본 셈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죠. 이방의 구원이 공짜로 즉 긍휼로 됐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왜 긍휼을 베풀면 안 된다는 법이 있냐 이게. 저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순종의 보상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순종이고 말고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은혜를 입었듯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긍휼 베푸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이게 바울의 논리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논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30절, 33절 이렇게 나오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 무슨 얘기죠? 누가 하나님같이 깊은 마음과 지혜를 가지시겠느냐. 그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무슨 재주를 부리고 하나님 무슨 어거지를 쓰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도 구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순종해야만 그 다음에 결실될 이방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뭐 이방까지 뭐 생각할 것 없어요. 여기도 망치고 저기도 망쳐야 돼,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그걸 빌미 삼아서 이방을 구원하고 이방을 은혜로 구원하자, 그런데 그 이방을 내가 은혜로 구원했다면 원래 선택했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긍휼을 못 베풀 게 뭐냐라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이거죠. 얼마나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으시냐. 하나를 참고 열을 참으시고 백을 참으시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말을 아시겠어요? 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뭘 이렇게 억지로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말하자면 우리 인간식으로 더 양보하시고 더 감수하시고 더 참으시고 더 용서하셔서 결국 실패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도 다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여 원인을 제공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결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께 권리를 요구할 만한 원인을 제공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원인을 만드시죠. 뭘로요?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원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패하고 배반하고 배반하는 영혼들을 참으시며 부르시며 기어코 구원하시죠. 어떤 구원? 모든 사람이 힘을 다하여 감격하며 찬송을 해도 모자랄 그런 구원을 하시죠. 그게 오늘 우리 계시록 19장의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교회 사 속에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큰 교회사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처음에 핍박이었습니다. 핍박기가 지나자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분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문제인데 이것은 교회사 내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힘이 약해지는 일과 핍박을 견디고 나서 융성해질 때, 교회가 자유와 융성함을 가질 때 이단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핍박을 벗어나거나 이단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갈라서는 것, 이것이 중요한 세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는 일제하에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그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을 배출한 그룹이 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고 타협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 통치가 끝나고 또 공산치하도 끝나고 자유 시대가 돌아오자 묘하게 그 신앙을 지켜낸 그룹들이 한국 교회에 말하자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저들이 변방으로 밀리고 타협했던 그룹들이 그 교회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로서 더 많이 쓰임을 받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켜낸 신앙의 승리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이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놓쳤죠. 끊임없이 옛날 얘기만 하죠.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 얘기만 하고 있지 그 후에 신사참배를 안 한 자의 충성과 또 계속되는 용서와 화해 같은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중요한 신앙상의 실패를 한 분들이 한국교회에 큰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명을 거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 한국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도 스스로 고백했다시피 신사참배를 했고 신사참배 동료 목사들을 권유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이 할렐루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권능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뒤에 이제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늘 성공하고 늘 승리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이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모두가 이 넘치는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승리 중에 계신지 실패 중에 계신지 알 수 없으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승리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그 앞에 더 많은 능력의 개입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요,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신앙상의 승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패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승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비하시키자고 하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겁을 내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위로하며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심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기 위하여 성경이 쓰여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승리의 합창대에 설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나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한 영혼들을 지키사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뢰고 고백하며 찬송한 찬송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찬송을 부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인도되고 지켜지고 승리할 자임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근거하여 확인하는 이 말씀되고 그래서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승리의 사람으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